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는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강경화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양측의 의견을 같이하고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양국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중 정상은 이달 초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APEC이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대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22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고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정부의 산불 입장 표명을 거론한 뒤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사드 문제를 봉합하기로 합의하며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삼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을 내고 알려진 사실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북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은 인종청소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법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군 총사령관을 면담했습니다. 지난 8월 미얀마 정부군은 라카인주 반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 성폭행 등을 자행했습니다. 또 미얀마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 6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잔혹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엔은 이를 인종청소의 교과적 사례라며 비판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주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로힝야 난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교황청 대변인실은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 참석 기간 로힝야 난민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선 미얀마 방문에서는 군부 지도자와도 면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실은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방문에서 로힝야라는 표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양곤 지역 카톨릭 측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미얀마 방문 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로힝야라는 표현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를 의미하는 벵갈리로 부르며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과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시리아의 통합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하마드 바키리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짐바브웨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이 오는 24일 과도정부를 이끌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AP통신이 짐바브웨 집권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된 뒤 해외에 도피해 있던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은 22일 귀국에 앞서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서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무가베 대통령은 21일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적어도 20개 나라가 미국의 북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4,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수출입 통로와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정조준한 건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1일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오랜 상업관계를 맺었던 제3국 국적자와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중 단둥 커화 경제무역회사와 단둥 샹허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억 5천만 달러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물품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무연탄, 철,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이 포함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국적자 선시동과 그가 운영하는 단둥 동이안 산업은 지난 몇 년간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판매했는데 여기에는 차량과 전기 기계장치, 알루미늄은 물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실은 단둥 동이안 산업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위장 기업에도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기관인 조선육해운송과 조선국가해사감독국이 제재되고 조선대봉운송회사와 조선릉라도운송회사 등 6개의 북한 운송회사들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운송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자경호와 강성 1호, 부흥 1호, 양각도호, 유성 7호 등으로 최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는 조선 금별무역회사 소유의 선박 예성강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위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자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연관된 남남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 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안겼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9월 1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제재 회피 전략을 밝혀내는 한편 북한의 외부 무역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추가 제재가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0개 나라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북한 노동자와 대사관 등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적어도 20개 나라가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헤던 워터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It was at least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d done different things with that maximum pressure campaign. Now that would exclude
노트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외 다양한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 나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나라에 북한 노동자 수 축소나 추방 그리고 북한 대사관 축소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re we have said reduce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number of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your country, reduce the footprint of their embassy, kick out North Korean guest workers, that type of thing.
노트 대변인은 또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된 것이 중국의 대북 압박 협력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don't think it jeopardizes anything. Look, I think the world has come together behind this issue, recognizing how destabilizing the activities are on the part of Kim Jong-un's regime.
노트 대변인은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얼마나 불안정을 야기하는지 인식하고 이 문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제재로 인해 그런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호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출국시켰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이후 나온 조치인데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친북 국가로 알려진 앙골라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앙골라 국영 매체 저널 디 앙골라는 21일 북한 노동자 153명 가운데 55명이 앙골라를 떠났다며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98명도 조만간 앙골라를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테테 안토니오 앙골라 외무차관이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하는 것을 감독했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차관은 북한 노동자들과의 계약 해지는 북한 회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앙골라 정부가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앙골라 내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이날 마누엘 아우구스토 앙골라 외무장관의 국영 TV 인터뷰를 인용해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이미 귀환 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앙골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안보와 통치 관련 행사에서 앙골라 등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수단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군사와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앙골라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청송연합이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 영업 중이며 이 기업 대표가 외교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교관이 앙골라 대통령 경호 부대와 비공식 부대를 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76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앙골라는 주로 대북 제재 회피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I think is another way to pressure the Kim Jong-un regime. It also has important symbolic value.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중요한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주면서 대북 제재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지금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으로 충족된 상태였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다른 선택 방안들을 갖고 있고 대북 압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오래전부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의 행동과 정책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Overall, it's a more symbolic status and policy than it is substantively.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닉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uestion I have is why now? And the timing of this.
중국의 대북 특사가 귀환하기도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중요한 연설에 대해 북한이 완전히 반응하기도 전에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뻔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가톨릭대학 정치학과의 앤드루 여 교수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한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가정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will complain that it will make negotiations, a return in negotiations more difficult, but of course North Korea.
거듭 협상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미테리 전 보좌관도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대화와 협상의 문은 닫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테러 지원국 지정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say, all right, well, let's talk about it. Why have we done this?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와 그 같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조치를 구실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North, for example, decides to test its long-range missiles so that they almost reach the U.S.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하고 이 미사일이 미국에 가까이 도달해 미국이 이에 대한 격추나 사전 타격에 나설 경우 매우 빠르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차노지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그럴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러 연구원은 북한이 반발하면서 미국법과 국제법,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 최악의 경우 관련국들 가운데 한 나라가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중 두 나라가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사태겠죠. 이 북한은 이를 통해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국한 기자, 네. 중국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 확인이 됐습니까?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최룡해와 리수용 당 부위원장 면담 등 숭타오 특사의 평양에서의 활동을 전하면서도 김 위원장 면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양측이 보도하지 않기로 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서 북중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북한이 특사의 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란 분석도 하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이 공산당 지배체제인 중국에서 당 부장은 장관급 이상의 지위인데다 무엇보다 특사는 직책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메신저라는 자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왜 이 중국 숭타오 특사를 만나지 않은 걸까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북한이 이를 통해서 핵포기는 절대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숭타오 특사 파견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는데요. 북한은 특사의 핵심 메시지가 자국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미중 정상 간 합의 내용인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 결국 김 위원장은 특사가 전할 중국 측의 메시지에 거부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도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이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된 건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국제적으로도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한 게 주요 이유입니다.
예.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컸던 겁니다.
예.
올해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북중 정상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과거 서방국들과 소련의 강한 반대와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던 것을 빗댄 겁니다.
예.
북한은 또 미국에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어떤 종주국이나 맏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록 정부나 당 차원의 공식 성명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엿보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한편으로는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특사와의 면담을 거부했다. 이건 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 아니냐. 이걸 또 반증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또 적잖은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과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북한을 다뤄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번 특사 방북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중 관계가 달라지기는 어렵겠군요.
예, 그렇다고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되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예.
이 집권 위기에 접어든 시진핑 주석이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북한 역시 혈맹인 중국과 계속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북핵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나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1일자 글로벌 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주목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제 유엔의 틀에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좀 더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평양과 워싱턴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두 당사국보다 더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핵은 미북 간 문제임을 강조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중국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긴박했던 탈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북한군 추격조는 병사 바로 뒤에서 총격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편 탈북 병사는 이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지프 차량이 북한구역 도로에서 판문점 쪽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구역의 72시간 다리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지프차는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배수구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후 북한 측 판문각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다급하게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망명을 시도하던 병사는 차량이 배수구를 빠져나오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온 북한 군인들이 바로 등 뒤에서 총격을 퍼붓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망명을 시도하던 이 군인은 체포됐거나 즉사했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2일 지난 13일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탈출 장면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배치한 페세페로 TV와 열감시 장비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채드 캐럴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6분 50여 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When we focus back on the top screen, you can see one KPA soldier here run across the MDL for a few seconds. Hit play.
이 영상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추격했다가 황급히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열 감시 장비를 통해 한국군 부사관 두 명이 쓰러져 있는 북한 병사를 남쪽으로 끌어가는 영상, 멀리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집결해 당황해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캐럴 실장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미국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스웨덴과 스위스의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이 두 가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key finding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are that the KPA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by one, firing weapons across the MDL, and two, by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했고 추격하던 군인이 실제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캐럴 실장은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가 이날 북한군의 위반 사항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위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서로 만날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군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엄격한 판단으로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결론을 조사팀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he JSA Security Battalion personnel demonstrated appropriate self-discipline and sound decision-making at a time when the situation on the ground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을 통보하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답변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이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많이 위반했지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을 뭐 할게요. 정전협정 위반이 확실한데 그거를 나와서 뭐 잘못했다? 위반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북한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일단 뭐 입 딱다물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JSA 안에서만 일어난 그 정전협정 위반도 많고요. 뭐 그동안에 뭐 정전협정 자체를 놓고 본다면 위반 횟수는 뭐 수없이 많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번이라도 사과나 시인이나 뭐 그런 걸 한 적이 없죠.
북한은 이번 북한군 병사 망명이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망명한 병사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병사가 24살, 한국 나이로 25살의 오모 씨라며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사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또래의 한국 청년과 피부 상태가 좀 달랐다며 악수해 보니까 한국 해군 특수대원처럼 손가죽이 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군인이 영화와 한국 노래를 듣고 있고 이후 대화를 했는데 한국의 소녀나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저기 어떤 노래가 더 좋다 그래서 난 이게 더 좋은데 너는 왜 이게 더 좋니? 뭐 이렇게 해서 괜히 농담할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의료진은 이 병사가 8년째 북한군에 복무했던 운전병으로 한국에서 법률 공부를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주민에게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연재해 복구 사업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82만 7천여 명에게 2,631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로마 본부 대변인은 2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9개 도 60개 시군의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강화 식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가뭄으로 영향을 받은 23개 시군 여성과 어린이 10만여 명 이상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전달인 9월 취약계층 75만여 명에게 2,176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지원 규모 1,752톤에 비해서도 3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지난달 식량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재난위험 감소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제방을 수리하고 강하천 준설 작업을 벌이며 나무를 심는 작업 등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업은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고 케네디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여전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기간 취약계층에 배급한 식량은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지난 9월에 이어 10월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이 탈북 여성들의 처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북송되면 가혹행위 또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20일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한 위원회는 북한의 수감시설 내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당국자들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에 취약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적절하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구금된 강제북송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수감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에 처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수감시설 내 여성들을 성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는 등 수감시설 내 강제 북송 여성들의 상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에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탈북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에 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리아 나다 라이아 위원은 지난 8일 열린 북한 심의에서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Repatriated women are subjected to detention, harsh treatment, and even to forced abortion.
강제 북송된 여성들은 수감시설에 갇혀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강제 낙태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나다라이아 위원은 또한 강제 북송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도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제기됐습니다. 위원회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희생되는 상황에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강제결혼과 무국적자 자녀 출산, 강제노동과 매춘 등을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노동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내져 보안요원들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 낙태 등 인권유린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마리온 베데리오는 지난 8일 열린 심의에서 북한 여성들이 이들을 중국 남성에게 팔아넘기려는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Many of the estimated 10,000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who have migrated to China to flee abuse.
북한의 인권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온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베데리오는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한한 뒤 결국 매춘이나 강제 결혼 등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불화와 이혼 문제에서 화해와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법률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나 보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2년 개정한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춘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북한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미약한 점과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합니다. 2001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2005년에 첫 심의를 받았고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홍수 복구 작업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그랜돌린 팡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지역 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팡 사무소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구호품 확보와 현지 요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국제적십자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At the moment, the IFRC is working together with
조선 적십자사와 함께 재난 위험 감소 그리고 주거지 마련,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온실을 지어주고 버섯 재배 기술을 전수하며 식품 가공 사업도 지원하고 있어요. 아울러 재난 감소를 위해 묘목을 생산하면서 나무 심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 진료소와 보건시설 관계자들에게 긴급 구호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대응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홍수는 지난해 8월 말 발생했는데요. 아직 복구가 안 된 건가요?
We're in the final stage as what I told you. We're ending the whole operation in December.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상수도 건설과 복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2월이면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IFRC는 수재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복구 사업은 다른 사업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겨울에는 복구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설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죠.
함경북도 홍수 복구 대응이 거의 1년 3개월 정도 걸린 건데요. 이 북한의 복구 작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더 많이 걸린 건가요?
We have covered almost everything. If you look at the updated report,
말씀드렸듯이 홍수 대응 복구 단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홍수 복구 사업에 특별히 큰 지연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이루어졌어요. 홍수 발생 이후 3개월 안에 12,000채의 새로운 집을 건설했죠. 또 수재민들에게 텐트와 위생용품, 물통, 수질 정화제, 부엌용품 등 구호 물품도 신속히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상수도 건설과 도로, 다리, 강둑 재건 사업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겨울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올해 4월에서 6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 일부 기자재를 획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기자재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유엔 제재 때문이었나요? 유엔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Of course, a challenge because of the sanction.
네, 맞습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일부 기자재와 구호품을 북한에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엔 제재로 물품을 구입하고 보내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일부 물품 공급 업체는 북한에 보내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물품을 제재 품목 목록과 교차 점검해야 하는 것도 물품 전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북한에 자금을 보내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엔 제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Now purchase ahead of time. So we have calculated
대북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미리 주문합니다. 물품을 주문해서 도착하는 시간 등을 계산해서 물품 전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IFRC는 이달 초 공개한 함경북도 홍수 보고서에서 홍수 대응 사업 예산으로 당초 742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503만 달러로 예산을 줄였다고 발표했는데요. 필요한 예산 가운데 현재 얼마가 모금됐나요?
Originally, we have identified the needs and we came up with a budget.
올해 초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740만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 필요는 여전히 높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503만 스위스 프랑으로 조정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현재 필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480만 스위스 프랑인데요.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5만 스위스 프랑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조정돼서 원래 수재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했던 석탄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사 외국인 구호 요원과 북한 요원은 몇 명 있나요?
For now we have five. We have five including myself. So I have one.
저를 포함해 다섯 명의 국제 요원이 있습니다. 각각 예산과 행정, 프로그램, 재난관리, 식수, 위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요원은 약 16명 정도 됩니다.
앞서 대북 제재로 자금을 송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들에게 월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I don't know exactly how much they get, but we follow the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모릅니다. 자금을 북한에 전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북한에 자금을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대북 사업 예산이나 사업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So in total for next year, we will be
내년도 대북 사업 예산으로 440만 스위스 프랑을 책정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난 위험 감소, 거주지,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도 올해와 비슷한데요. 다만 함경북도 내 두 개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식수위생 사업에 배정이 됐어요. 총 105만 스위스 프랑이 배정됐습니다. 이어 재난 위험 감소 사업에 94만 스위스 프랑, 생계와 기본 필요 사업에 91만 3천 스위스 프랑, 거주지 87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웬돌린 팡 국제적십자사 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으로부터 지난해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홍수 대응 사업 현황과 내년도 대북 사업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립니다. 평양, 남포, 중국 등 중부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0일,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5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4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흐리고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는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강경화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 만나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하고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양국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중 정상은 이달 초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APEC이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대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22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고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정부의 3불 입장 표명을 거론한 뒤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사드 문제를 봉합하기로 합의하며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 청소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을 냈고 알려진 사실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북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은 인종 청소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법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군 총사령관을 면담했습니다. 지난 8월 미얀마 정부군은 라카인주 반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 성폭행 등을 자행했습니다. 또 미얀마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 6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잔혹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엔은 이를 인종청소의 교과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주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로힝야 난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교황청 대변인실은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 참석 기간 로힝야 난민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선 미얀마 방문에서는 군부 지도자와도 면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실은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방문에서 로힝야라는 표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양곤 지역 카톨릭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미얀마 방문 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로힝야라는 표현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를 의미하는 벵갈리로 부르며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과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시리아의 통합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하마드 바키리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음난가구와 전 부통령이 오는 24일 과도정부를 이끌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AP통신이 짐바브웨 집권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된 뒤 해외에 도피해 있던 음난가구와 전 부통령은 22일 귀국에 앞서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서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무가베 대통령은 21일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인 짐바브웨를 37년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기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태평양에서 추락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성명에서 22일 오후 2시 45분경 11명이 탑승한 해군 항공기 한 대가 오키나와 남동부 해상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